안녕하세요. 예전에 그 교회 오셔서 정하산 문 목사님께서 선교하시는 과테말라 선교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테말라 얘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코반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고 지금 거기에서의 사역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갖겠습니다. 일단 과테말라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 남쪽에 있고요. 그 인구는 뉴욕시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근데 면적은 한 대한민국 남한 정도 사이즈 되고요. 조금 크고 그 여기 56%는 이제 그 유럽계와 원주민계가 섞인 저 메스티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넘고 또 마야 문명을 이렇게 이어받았던 그분들 원주민들이 한 또 42%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기독교인이고요. 이제 코반이라는 곳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게 막 아주 밀림이 있거나 뭐 아주 리모트한 시골 동네가 아니고요. 과테말라에서는 인구가 네 번째로 큰 도시에 23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야 유적지도 있고 또 커피 농장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고 특별히 이쪽은 그 관광 이 자연 보존도 잘 돼 있고 해서요. 여기 보면은 라스 빅토리아스 내셔널 파크도 있고 예, 그 안이나 그 주변에 그 내셔널 파크들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 아미 코반 미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여기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이 썬데이 그 아이들 예배 드린 장면이고요. 또 그 중간에는 이제 어른들도 모여 있고 이게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보통 100명 넘게 지금 오고 있고 특별히 금요일 날마다는 정하산 문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금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화요일마다 이렇게 지금 싱글 바이블 스터디가 있는데 그 새로 부임하신 그 페리 목사님, 부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이들을 이제 케어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부모님들은 이제 예배 뭐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 AMI 코반은 지금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AMI 인터내셔널 스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발렌티어들이나 인턴들도 많이 지금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문 목사님 가족인데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그 저랑 비디오 콜 하셨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감사한 게 많다. 지금 특별한 일이 없다. 특별히 몇 달 동안에 그 과테말라 대선 이후에 벌어졌던 굉장히 그 긴장이 많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막 전투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데모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게 많이 진정이 됐고요. 특별히 코반은 그 과테말라 시티 수도에서부터 한 4시간 정도 차로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긴장된 건 없었고 지금 많은 발렌티어들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주에는 AMI 철치에서 그 메리걸 팀이 오셔서 또 사역을 이번 주말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셋인데 일라이자, 조엘, 올리비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무사히 병 없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지금처럼 그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 오신 분들이 모두 그 감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서 좋은 성도가 되게끔 하는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예, 특별히 이 아이들 세 명, 예, 저기 사진 보이는 저게 얼마 전에 태어난 예, 한 살이 된 올리비아인데 그 셋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교회의 계속되는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짧게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멀리 과테말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조나탄 문 목사님, 또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AMI 우리 코반 미션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족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젊은 가족이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음으로 교회 오는 성도들 또 어린 새로운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계속 축복을 더해주셔서 그 오는 사람들마다 더 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 서번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교회에 어려움이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계속되는 선생님의 유입이 활성화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코반뿐만 아니라 과테말라가 전체가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한 가지 더, 여기 다음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예, 이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이거 QR코드를 찍으시면 뉴스레터 받고 새로운 소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과테말라 코반에 있는 선교센터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 사우스랜드에 있는 메디코 미션 팀, 아이고 미션 팀에서 지금 메디코 미션 팀을 파송해서 이제 내후년에 사우스랜드 담임 목사가 될 성청 목사님 부인 크리스티나 사모와 함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건강한 감정에 대해서, 그죠? Emotional health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것 모두가 가지고 있고 모두가 경험합니다. 심지어 개들도 시기 질투를 하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잘 데리고 있는 개 옆에 다른 개를 가지고 와서 그 개를 이뻐하면 예,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예. 우리는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나에게 훅 찾아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는 것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 좀 이제 결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내 친구가 결혼을 한다. 그때 드는 마음이 참 미묘하거든요. 예. 저는 결혼을 34살인가 했는데 지금은 뭐 요새는 이제 한 그 나이 때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는 그게 굉장히 늦은 나이였어요. 예, 그때는 30살만 넘으면 너 하자가 있니? 왜 결혼을 못하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을 넘은 다음에 내 친구가 결혼을 하고 32살인가? 내 친구가 자기가 결혼하는데 베스트맨을 서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주지. I'm so happy for you. 막. 근데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 너무 미운 거예요. 이걸 왜 나를 시키지? 근데 하는 얘기가 야, 결혼 안에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너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내 친구가 결혼하는 게 기쁘고, 그죠? 또 친구한테는 정말 너는 네가 결혼해서 기쁘다.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데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감정을 느낄 때에 이것이 어디서 오고 또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프로세스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죠? A tranquil heart gives life to the flesh, but envy makes the bones rot. 그다음에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죠? Wrath is cruel, anger is overwhelming, but who can stand before jealousy?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 그리고 화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파괴적이고 힘든 것이지만 질투에 비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질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 질투라는 이제 이 두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섞어서 쓰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는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약간 미묘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라는 것, envy한다는 거죠. envy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나도 갖고 싶을 때 이것이 드는 감정이 시기입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내 친구가 새 차를 뽑았어. 근데 내가 그 차가 막 갖고 싶어. 그럼 그거 시기입니다. 예. 질투는 무엇이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내 것이어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빼앗겼다고 느끼거나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질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일 잘해요. 상사도 나 좋아하고 아 김대리 뭐 어쩌고 좋아해요. 그래서 다음에 프로모션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분명히 프로모션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애인데 얘는 일도 잘 못하고 게으르고 맨날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이러는데 얘가 딱 프로모션 받는 거예요. 그럼 확 화가 나죠. 그게 젤러스예요. 내 건데. 저 프로모션이 내 건데 왜 얘가 가져가지? 예. 그래서 박진영 씨라는 가수 아시죠? 그분이 쓴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네가 사는 그 집.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었어야 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투와 시기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시기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시기이고 질투는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게 질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붙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하는 것도 화가 나고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이 내 것이었다고 내가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내 건데. 저게 내 것이어야 될 것인데 왜 제 것이 되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그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에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그래서 그놈이 누구예요? 예? 그럴 정도로 예수님하고 친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거를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봤더니 주님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 질문하고 세 번 대답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던 자더라. 그죠? 지금 예수님과의 그 망가졌던 관계가 회복됐는데 회복되자마자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What is it to you?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러면서 You follow me. 너는 나하고 관계만 있으면 돼.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네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기와 질투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없다고 느끼고 있는 예수님과 요한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보면서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보면서 뭐라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저 관계에 서 있을 사람이 요한이 아니라 나여야 해. 내가 예수님과 저렇게 친밀해야 되는데 요한이 내 자리를 뺏은 거야.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를 왜 느끼게 될까요? 왜 느끼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We take it for granted. All the amazing things that God has done for us.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예정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거 말고 나는 더 특별한 것을 원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제가 항상 자라날 때 야단 맞은 게 뭐냐면 저는 운전을 되게 못했어요. 예, 운전을 그 대학교 3학년까지 교통사고가 한 8번 났는데 다 내 잘못. 다 내가 갖다 받고 그리고 항상 다 내 fault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얼마나 보험료가 올라가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형도 차 사줘, 내 동생도 차 사줘, 내 친구들도 다 자기 차 있어. 캘리포니아니까. 근데 나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차를 안 사줍니까? 나는 뭐 다리 밑에서 주워 왔습니까? 막 이러는데 네가 자꾸 갖다 받으니까 못 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그런 거야.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내가 둘째 아들이라서 사랑을 안 해준다고 막 그러니까, 야, 너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옷 입혀줘, 공부시켜줘, 용돈 줘, 다 해주는데 나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차를 사달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마움 없습니다. 어디에만 꽂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동차가 나에게 지금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하며 질투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더 많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풍성해야만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여기에 이제 잘못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된 반응으로 정말로 이제는 우리는 심각하게 아프고 힘든 길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땅을 물려받아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어마어마한 풍년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웃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네가 그렇게 잘 된다고? 네가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었고 양떼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너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너의 양떼들이 마실 수 없게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겠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저주하고 방해하며 그가 오히려 공경에 빠지도록 악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마음이 너그러워지지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지 못하는 마음. 그 제가 GCC 있을 때 이제 영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전부 다 음악적으로 예, 놀라운 달란트가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첫 아들은 바이올린을 했고 둘째 아들은 첼로를 했어요. 근데 막 그 연습들을 막 하루에 4시간, 6시간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콩쿠르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둘째가 콩쿠르 나가면 굉장히 강했어요. 얘는 콩쿠르 나가면 항상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은 첫째가 더 열심히 했어요. 그 얘는 좀 거기서 떠는지 뭐 2등 할 때도 있고 3등 할 때도 있고 예 약간 동생보다 근데 하루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면서 아버지 나 너무 괴로워요. 왜 그러니? 동생이 우승을 하면 정말 기쁜데 나는 너무 불행해요. 나는 이것이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걔는 나보다 연습도 덜 하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데 왜 좋은 결과는 걔만 가져가죠? 나는 그래서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동생을 너무나 미워해요. 그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울더래요. 네? 자기 동생인데, 사랑하는 동생인데 그 동생의 성공을 정말 축하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속에는 그를 향한 미움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현명하게 이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큰 형의 반응을 보십시오. 큰 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부터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첫 아들에게 리얼리티는 뭡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갔네요. 지금 아버지 집안에 있는 모든 게 큰아들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네 것인데 너는 지금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데 그것을 기뻐해 줄 너그러운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슬퍼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지면 못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못합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나는 저것이 없기 때문에 슬프고 저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이 세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그에게만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그를 편애했더니 형들이 그를 시기 질투합니다. 그를 미워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요, They did not have anything nice to say. They could not speak peacefully to him. 모든 것이 시비고 모든 것이 비꼬는 것이고 모든 것이 화를 내는 거예요. 미우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니까. 너는 여러 번째 아들인데 네가 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너는 왜 일을 안 가도 되고 너는 왜 색동저고리 옷을 입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한테 좋은 말이 한마디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며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죠? 자기의 형제예요. 배달한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지만 자기의 형제예요. 그 당시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형제들이, 10명이 되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이성과 상식을 잃게 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의로운 일이라고 우리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그런 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내가 하는 일이 치졸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옳은 일이고 마땅히 내가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로 속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화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화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왜 나는 받아주지 않지? 왜 아벨은 하나님과 친하고 왜 나는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지? 내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그는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성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는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는지 우리는 그걸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부자 집에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예? 왜 나는 이런 걸 물고 태어났을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는 이런 달란트가 없을까? 누구는 보니까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왜 나는 이런 게 없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지 않았을까?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고 또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한테 적어도 이런 거는 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를 키를 184는 되게 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 세레네이드 해가지고 여자 꼬시고, 네? 막.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저건 잘못됐어. 저 사람은 저런 걸 받았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에 달란트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 권한이 하나님께 없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까지 읽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 여러분 집에서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릇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플레이트 있죠. 근데 제일 비싼 게 여러분에게 제일 귀하던가요? 누가 왜 나한테 이것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값이 싼 그릇이라도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 형편없는 예술작품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렸기 때문에 냉장고에 소중하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나한테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어떻게 하면 천하게 쓰임을 받느냐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천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다는 겁니다. 내가 흙수저 물고 태어났습니까? It's fine.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까? It's fine.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삶과 내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깨끗하여진 그릇으로서의 삶이 사라져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당신 금그릇입니까? 그럼 귀하게 쓰시겠네요. 천만에요. 당신은 흙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아주 미천하게 쓰이겠네요. 천만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새롭게 태어났을 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실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실되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뼈가 썩는다는 것만큼 큰 아픔과 괴로움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품고 산다는 것은 바로 뼈가 썩는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가면을 쓰고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사는 겁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고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겉으로는 기뻐해주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기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잘 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곳에, 더 높은 곳에, 더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기뻐해주고 정말로 축하해줄 때 우리 마음도 기뻐지는데 겉으로만 기뻐해주고 겉으로만 축하할 때 내 속마음은 썩어져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중인격, 내가 속마음을 감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속마음과 정반대되는 겉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힐 만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해 망상자가 돼서 나중에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그는 나중엔 정신병자가 돼서 다윗에게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정신병을 앓게 되었습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그 시작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만을 죽이고 나는 천천을 죽였다고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확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만만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만 죽인 게 틀린 게 아니고 맞는 얘기거든요. 사울은 다윗이 올 때까지 다 골리앗에게 어떻게 싸울지를 몰라서 40일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호련히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게 아닙니까?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고요?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울이 천천을 죽였다고요? 그거는 왕의 체면 차려준 겁니다. 천천이라도 갖다 붙여준 거예요. 체면 차려줬죠. 그럼 그게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사가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더 많은 공로를 받아야지. 다윗한테 왜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을 돌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나는 그것이 불쾌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 차이를 인정해 주세요. 그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약해지거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들, 남편이 어떤 여자 이쁘다 그러면 화내지 마세요. 이쁜 거 보고 이쁘다 그러는데 그 여자가 이쁘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이뻐집니까? 아니에요. 저한테는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제 눈에는. 하지만 다른 오빠 여자도 이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쁘다. 아, 착하다. 뭐라 그랬어? 감히 내 앞에서 다른 여자가 이쁘다. 여러분, 그거는 사울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격지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데 다윗을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피해 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밖에는 무엇이냐. 무슨 얘기예요? 이놈 가만히 뒀다가는 나를 죽이고 왕좌에 오를 놈이네, 이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 잘 읽어보세요. 다윗만큼 충성된 부하가 없습니다. 다윗만큼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을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 망상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나라를 뺏을 것이라고요? 다윗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사람 말로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He kept his eyes on Davi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놈이 언제 나쁜 짓을 저지를까?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야. 계속 미워하고 계속 의심하고. 예, 멀쩡한 관계도 내가 계속 의심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결혼하신 분 중에서 의처증이나 의부증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그것만큼 피를 말리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랑 말도 못하고요. 대화도 못하고요. 만남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니까. 모든 것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사만 했다고 화를 내고 인사만 했다고 의심하고 사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을 때 진리를 받아들이지 진실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여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appetite이 있고요. 우리의 영이 가지고 있는 appetite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제 남자들하고 우리가 맨스 캠핑을 갔는데요. 예? 정말 그 어저께 식단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아침에 계란과 베이컨과 크로스안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아침 파트 2. 김치찌개와 스팸과 조랑떡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점심에 뭐 먹었죠? 너무 많이 먹어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계속해서 먹는데, 아, 이렇게 몇몇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요거는 제가 조금만 먹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안 먹겠습니다. 왜? 아, 다음에 먹을 게 더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다음에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비프스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맛이라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악한 것, 기만하는 것, 외식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 대한 애프타이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드라마 보고 스포츠 라디오 듣고 뭐 예? 영화 보고 이런 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것에 심취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프타이 자체가 없어져요. 애프타이 자체가 없어져요. 제가 운전하면서 가면서 뭐 예? 뉴스나 스포츠 라디오 들으면 그냥 한 시간 금방 가죠. 재밌는 얘기들 하니까. 그런데 그거 안 듣고 거기서 찬양 틀어놓으면 나는 정말 더 깊은 은혜를 느끼고 더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 라디오 듣고 뭐 풋볼 쫓아다니고 이러면요. 이런 것을 듣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이 시기 때문에, 이 질투 때문에, 이 미움 때문에, 이 원망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만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모션이 없으면, 그 차가 없으면, 그 관계가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가 13절만 똑 띄어서 보니까 그게 문제인데 11절부터 봐야 돼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죠? 그리고 나서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라가 뭐 내가 뭐 수영도 할 수 있고 빌딩도 지을 수 있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좋지 않은 배경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 믿음, 이 신앙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선한 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궁핍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선을 이루시며 또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해져야 된다고 착각할 때에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